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들어야 될 말씀에 귀가 열려있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실행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마게도냐 그리고 로마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까지 여겼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라도 말씀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기저기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를 수적으로 환산하면 다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거리를 왕복하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바울이 바쁘게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도 바울이 빼놓지 않고 항상 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소개할 때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가장 뚜렷한 증거였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고 온 자신의 삶의 기간 동안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 편지를 읽어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별히 편지를 써 보내는 수신자들을 향한 기도문이 편지 곳곳에 예외 없이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평소에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일 자체가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외식과 위선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할 때 형식적이고 산만한 기도가 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왜 오래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 그래서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산만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갖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도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100도로 끓는 법이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끓어오르는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힘쓰고 애쓸 때 비로소 하나님 면전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관문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냥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생동감 있는 기도의 경험이 없고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기쁨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는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들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행정에 능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설교에 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금식보다는 사람들과 교제한 일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와 관심을 쏟고 예배보다는 세상 오락에 세상의 즐거움을 즐기는데 많은 시간을 쏟고 영적인 사모함을 갖기보다 신학적 엄중함을 갖는 일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쏟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버트 모레이 맥체인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는 때가 그 사람의 참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상의 더 나아진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평가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시간이 많은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열정적으로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털어놓는가의 여부로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파악하시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자인지 모릅니다. 그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진 자였는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만큼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할 열정을 가진 만큼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사도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성공적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별로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들은 별로 능수능란하게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어리숙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때로 계시고 그 다음에 뭔가 모를 영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은 다름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 독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경건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사역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이 효력을 발생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인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기도했지요. 마게도네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도 마찬가지였지요.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는가라고 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그 다음에 여자를 만나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가 권면을 마무리하는 그 즈음에는 항상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권면하고 난 다음에 곧 이어서 16절, 17절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복음 전도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습관도 있었는가 하면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에베소 6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대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미 나타났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 요청은 누가 합니까? 기도 요청은 기도의 효능을 아는 사람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의 효능을 모르는 사람은 의례적으로 기도 부탁은 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의례적으로 기도 부탁은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실제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 요청은 인사치레요 의례적인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아주 이렇게 좀 안 좋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제가 오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강도원님한테 정예배는 제가 못하겠다고 이렇게 부탁까지 사실은 했었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야 이런 기분은 내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답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활 종교하는 분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제 가족들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고 계속해서 기도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보편적으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 모일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한지교회를 다닙니다. 그럼 한지교회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까운 교회 그냥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지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교인 모두를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누가 누군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 교회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서로의 형편과 처지를 서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서로 기대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어렵고 힘든 한평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인가?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런 연약함을 서로 헤아려주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어떤 제목이었습니까? 여러분 보통 기도 부탁할 때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 부탁하지요? 대개 기도 부탁하는 경우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우한 질고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보통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 부탁하신 적이 여러분 몇 번 해야 되시고 선교사들이 복음의 최전선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도 사람인지라 자기 삶의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긴 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붙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정말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자녀를 11명을 뒀습니다. 저희 교회 최대 5명이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전도사님이 셋째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넷째는 딸을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덕담을 했습니다. 존 오웬은 자녀를 11명 뒀습니다. 근데 10명이 다 유아기 때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딸이었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출가를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못해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야만 되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갖고 있었는데 존 오웬이 자신이 쓴 저작, 24권의 저작에 자신이 겪었던 뼈아픈 경험을 단 한 군데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한마디라도 좀 해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저작의 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10명이 다 죽고 1명 있었지만 그나마도 삶이 평탄치 못한 고통과 아픔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자신의 사사로 문제, 내가 참 어렵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이러저러한 질병에 걸렸다, 내 삶이 평탄치 못하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뭘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처럼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퍼져나간다라는 이 말은 본래 달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했는데 여기에서는 달리는 주체가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라는 시편 147편 15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이 표현은 주님의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역에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때로 돌아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 이 봉사와 구제 행위는 어디까지나 복음 전파의 수단이요. 아무리 이 일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말씀의 시종일 뿐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애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 그 자체 가지고 있는 능력만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을 써나갈 때 복음 전파의 과정들을 요약을 했는데 간략간략하게 중간중간마다 요약했는데 누가가 쓴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고 시간이 지나서 19장 2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고 말해서 그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과정들을 점층법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영광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해달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파의 결과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되죠? 영광스럽게 된다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바꾸어 보면 됩니다. 복음이 비난과 경멸을 당하는 경우를 상정해 보시면 복음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의 의미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복음은 경멸을 받습니다. 너나 믿으라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은 열심히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반대로 복음을 믿고 아는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 어떻게 하지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나한테 말해달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을 나한테 말해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복음 자체에 대한 이해와 믿음도 없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1절, 13장 48절 등등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예를 대성과 교인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 가운데에서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런 열매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항상 영광스럽게 되는 것만이 아니지요. 때로는 복음이 짓밟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리킬까요? 첫째는 복음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복음이 전파되어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온 인류는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과 응답하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옥에 갇혔죠. 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은 그냥 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집에 살면서 거주 제한을 받았죠. 이 사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난 다음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볼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정도를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내용으로 반응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한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기 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믿음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전 체계 자체를 다 수납하는 이런 삶의 자세를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한번 복음을 믿고 수납했다라고 해서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대마를 아시지요? 대마. 대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어요. 바울과 늘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지요?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이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환영하기보다 핍박하기 때문에 바울이 또 뭐라고 기도 부탁하는가 하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여기 부당한 자들이란 말은 악한, 옳지 않은 이런 뜻으로 올바른 논리를 따라 말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 혹은 윤리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함으로 타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강구했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이런 자들이 복음 전파의 큰 장애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장애물은 네로와 같은 악한 통치자들 혹은 복음 전하는 일을 금지하는 세상의 법들, 그 다음에 목숨까지 위태로워지는 어떤 일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복음의 장애물인데 그 중에 바울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어려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에 가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뻔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죠.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이 갖고 있는 배타성 때문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은 걸려 넘어지는 스캔들이라 그랬어요. 스칸달론, 스캔들이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게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교만을 완전히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낮춰버리는 게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성격이거든요. 가진 것, 배운 것, 자랑할 것 이런 것들을 다 무로 만드는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이 복음 자체는 인간 본성을 견제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로부터 어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과 똑같은 대우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자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간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처럼 기도 부탁했는데 과연 바울의 기도 요청은 얼마만큼 효력을 발생했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과 11장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뭐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다섯 번 맞고 등등 뭐 세 번 태장이 맞고 죽을 뻔하고 3주야를 깊은 가운데 지내고 등등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간구한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응답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기도는 효력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바울이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달라고 간구했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의 간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는가 하면 바울이 어떤 특정한 상황과 특정한 형편을 염두에 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부당함으로부터 모든 악인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나에게는 있게 하지 말아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정확하게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울이 아마 이 대사로니가 전서를 써보낸 그 당시에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신자라면 다 겪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엄중하게 말하면. 그렇지요? 너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고 이제 본격적인 기도의 내용은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언급할 때 제일 먼저 그러면 무엇을 언급했습니까? 주님은 미쁘시다. 이 사실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보낼 때마다 주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서전서 5장 24절에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주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미쁘심, 신실함이죠. 주님의 미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미쁘심은 약속을 성취하심으로, 기도를 들으심으로, 그 다음에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운행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복음의 기초도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미쁘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시는 능력은 물론 이 하나님의 미쁘심,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는 과정이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럴까 저럴까 도대체 결론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은 선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주님의 신실한 성품의 기초에서 대선과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럼 왜 바울이 제일 먼저 대선과 교인들을 경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가? 신자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긴 하지만 그러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긴 하지만 그 죄 자체로 더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갓난아이가 그 당장 기어다니거나 일어서거나 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그리고 사탄의 역사와 시험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강구합니까?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어떤 요구를 해옵니까? 친구 집에 가서 좀 놀다가 오겠다. 나중에는 자고 오겠다 그러죠. 그죠? 그런 요청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죠? 예. 말리시면 돼요. 왜? 모이면 나쁜 짓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모이면 용감해지죠. 의기투합하면서 이전에는 그 죄를 짓는 일에 상당히 좀 주의 깊은 자세를 보였던 아이들이 함께 모이면 용기 100배에서 함께 죄를 짓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묶어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내보내야 돼요. 항상 CCTV를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분도 없겠지만 집에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이 굳건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지 않냐면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되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하면 악한 자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강구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는 그냥 그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악한 자라고 번역한 것은 주기도문에 이런 어법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악인지 악한 자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악한 존재, 즉 사탄이라는 한 인격적 존재로 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악한 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라고 강구한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강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죄와 악이 가득한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이 전혀 침범할 수 없는 상태에 두지 아니하세요. 사탄과 죄의 권세 완전히 내어주지는 않으시지만 사탄과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없습니다. 늘 기도가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하니까 성령체 앉으면 꼭 기도는 하는데 다른 때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 계세요. 그건 좀 잘못됐죠, 그죠? 운전하기 전에 물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디에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학교 가서도, 직장에서도, 사업 파트너를 만날 때도, 어줍잖은 어떤 모임에 갈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을 늘 견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거기에도 악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이에요. 너무 익숙하게 살다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 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물리적으로 다치지 않으셔도 양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경우들이 꼭 무슨 사건, 사고를 당해야만 어려움을 겪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업을 하는 일들, 먹고 사는 일들,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처리하는 일들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지속적으로 기도하시기 위해서는요, 기도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머리에 생각하는 정도로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프린트해서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점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몇 번 하면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삶을 그냥 사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대선과 교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너희를 굳게 하시고 또 악한 자로부터 건지실 것이라고 강구하고 난 다음에 대선과 교인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명한 것, 내가가 아니죠.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명령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은연 중에 자신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압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에게 명한 명령을 행하고 행할 줄을 확신한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너에게서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명한 것이라고 말했죠. 대소니까 전서 1장 5절과 대소니까 후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 복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복음 혹은 우리가 명한 것. 이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죠? 사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이미 계시된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복음은 오늘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명한 것은 다름 아니라 성경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행동의 규칙이기도 해요.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은 신앙과 행위의 유일무한 규칙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믿음의 내용으로 삼기는 한데 자신이 행동해야 될 행동의 규칙으로 삼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말씀을 매일의 생활을 위한 행동 규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다 보면 단순히 그 삶이 평탄하면 좋겠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한번 살려고 해보세요.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승진하시기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기도를 하잖아요. 권면과 기도, 권면과 기도가 계속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선가후서 2장 17절에서 이미 굳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명령을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확신한다라고 확신을 말했는데 다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자신의 명령과 권면이 어떤 효과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너희들이 우리가 명한 명령을 행하고 행할 줄 확신한다 라고 말해놓고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먼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기도를 했을까요? 마음이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고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기자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 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느님이에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간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한 이유가 뭘까요? 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의 명령을 너희가 행하고 앞으로 행할 줄 확신한다라고 말하면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왜 먼저 언급했는가? 여러분들도 이미 눈치챘죠? 계명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누가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그래도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말씀은 마치 자신에게는 전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셔야 되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 복음이 확장되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의 최우선적인 관심을 둬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의 말도 돼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이 마음에 드십니까? 좀 더 분명하게 언급을 하셨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함이 이런 내용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나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구분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사랑만 언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도 언급했습니다. 사랑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인내를 언급했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내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인내는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소개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사랑을 설명할 때 인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인내하고 참고 버티는 과정입니다. 많은 시간 우리는 그냥 참으셔야 돼요. 그냥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인내는 선을 행하는 일에, 그리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고난 당하는 일을 참아내는 일에,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심지어 구원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한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해서 인내 없이는 약속으로 받은 것을 실제로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인내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인내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인내할 수 있죠? 끝을 아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영화를 보실 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결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 다음에 다른 장면이 뭔지를 알면 그 장면에서 다른 장면에 넘어갈 때 절대로 놀라지 않습니다. 끝을 알면 인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끝을 알잖아요. 우리가 대선과전서와 후서를 살펴봤잖아요. 사도바울이 어떤 부분을 많이 말했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의 징조,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어떻게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인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신자의 인내는 끝도 없이 무조건 참아 견뎌야만 되는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저러한 육체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곁에서 보기 안쓰럽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래서 오심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의 오심을 기대하지 않는 신앙은 호공에 끝나버리는 층계와 같다 그랬어요. 층계가 쫙 가다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마치 호공에서 끝나버린 증계와 같은 신앙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야 돼요. 이게 희미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사실로 믿고 하루를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때를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교도가 우리는 짧은 안목을 가지고 있으며 짧은 숨을 내쉰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세상에서 천년은 하나님의 나라의 달력으로 보면 한순간과도 같아요. 그렇지요? 실제로 물리학에서도 이런 사실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지구에서의 시간 가는 것하고 우주 저 끝에서 시간 가는 것하고 다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대를 넘어서고 또 넘어서서 이제는 기대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 가운데 혹시 처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고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했죠. 사랑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내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인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지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그리스도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인내하시는지 잘 아시죠?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더 벌레 취급을 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고통들을 끝까지 견뎠습니다. 끝까지 오래 참아 견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인내를 갖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바람을 놓고 누가 옆에서 우리를 흥분시키고 성질을 내게 만들어도 거기에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막 화를 낼 게 있고 뭐 그렇게 막 기뻐할 일이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여기 들어가게라는 이 말은 본래 이 말의 뜻은 똑바르게 하다는 뜻입니다.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곧장 날아가거나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바울이 이 간구를 하는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때로 인터넷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단어를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어를 검색하려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내가 왜 여기 들어왔지? 잊어버린 경우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은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머무르지 않는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달려가야 될 그곳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기를 강구했던 것이지요. 출발을 해도 마땅히 가야 될 곳으로 가지 않으면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가야 될 곳으로 못 가요. 제가 저 문으로 가려고 하는데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저쪽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제가 저쪽으로 못 갑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죠? 가야 될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 부질없고 쓸데없고 헛된 거, 지나가버리는 거, 썩어버리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와 정열을 다 쏟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죠. 어떤 여성들은 집을 깨끗하게 아주 멋지게 꾸미는 일에, 먹거리를 아주 맛깔스럽게 만드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자녀를 잘 키우는 일에, 어떤 분은 사업을 하는 일에, 여러 가지 일에 힘을 쓰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36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은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기도했지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는 보통 과제중심적 사고와 과제중심적 기도를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일이 생기면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규칙적 원리로 돌아있지 않아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게 하시고 뭐 이런 기도는 사실 공기도를 이렇게 우리가 들어봐도 이런 내용들은 좀 적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성경 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여기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저도 배워야 되고 여러분도 배우시고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과 기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잘 담아서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내용들과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오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에 저희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